지난해 2025년 10월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60여 명과 함께 유럽의 이제 독일, 스위스 종교개혁 이제 투어를 갔습니다. 거길 가서 침례라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수장당하고 화형당하고 목숨을 잃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신학교의 역사, 성경적 시각으로 천천히 다시 보는 신학교의 역사,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교회들이 존재했는데, 교회가 정말 뭔가, 교회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뭔가, 특별히 New Testament Church, 신학교회가 뭔가. 신학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학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자에게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그 물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옛사람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새사람은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걸 증언하는 이와 같은 그 상징의 침례,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교단이다 뭐다 이런 거 필요 없이 본인들만의 자치적인 그런 교회를 운영을 하고, 또 국가와 분리가 돼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믿는 그러한 교회,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 그리고 머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두는 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만 되는 그런 교회. 지난 2000년 동안 과연 그러한 그 신약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실천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이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 교회 원형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탐구를 했어요. 또 왜 중세 가톨릭 교회 천년 이상 이 교회는 부패하면서 중세 암흑 시대를 열게 됐나,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면 그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국가교회, 국가가 정해주는 것만 믿어야 되는 게 그게 국가교회예요. 사람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1525년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재침례 교도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국가가 정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 성경을 읽고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그냥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 주고 그게 시민권이 되는 이런 교회 안 된다, 국가교회 반대하고 이러면서 수장당하고 화형당하고 몰매를 맞고 박해당한 이런 그 역사, 그것이 결국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무려 260년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드디어 1791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 그래서 의회, 다시 말해 국가는 국교를 세우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 그게 1791년에 헌법에 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1802년에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수정조항 1조가 이야기한 건 뭐냐, 국가와 교회 사이에 영원한 분리의 벽이 세워졌다, 그래서 국가는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는 교회에 개입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인간 영혼이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을 누가 이루었냐, 침례교인들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미국을 침례교 국가로 만들어 주시면서 1638년에 1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운 그 침례교회가 지금 1억 7천만 전 세계 이렇게 퍼지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그런 교파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책을 쓰고 그리고 지금 17번인가 강의를 했어요. 금요일날 이런 것들 강의하고 책 쓰고 뭐 이런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참으로 기괴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12명이 민법 일부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의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그와 같은 시도로 보이는 이런 법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또 겉으로는 통일교 신천지 이런 거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좋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칼이 돌아서 어디로 올 거냐, 보수적이고 성경적으로 옳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교회, 그 교회를 결국은 폐지시키고 없애고 교회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이와 같은 교회 해산법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21세기 계명천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용납이 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야만적인 이런 성격을 지닌 그런 지금 법이 발의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짓게 된 거예요. 책은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정교분리가 뭐냐? 정교분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든 아니면 뭐 부처를 믿든 아니면 아무 종교를 안 가져도 좋고 그게 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지옥을 선택해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거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하는 거예요. 국가에 답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목사에게 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응답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서서 그날 회개보고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 그 양심의 자유가 뭐로 규정이 되느냐, 정교분리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파괴하려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게도 종교인에게도 모든 국민에게도 필요한 책이 바로 이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자유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이런 것까지 다 주셨는데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놨으면 그러면 죄악이라는 게 발생하지도 않고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그건 너희 일이고 맨 마지막에 판단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천부적인 권리, 이거는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양도가 안 되는 천부적인 권리로 자유를 줬거든요. 이 자유는 스스로 믿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런 그 세 가지 자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자유, 이 세상에 자유가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자유 가운데 첫 번째 자유가 뭐냐,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내가 무언가를 믿잖아요. 믿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거를 누군가가 제한을 해서 넌 이거 믿으면 안 돼, 넌 이것만 믿어야 돼 하고 이 양심의 자유를 정부든 누구든 제압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자유는 자동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1791년에 미국 사람들이 헌법에 수정조항을 만들 때 거기 첫 번째 조항이 뭐냐?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 모든 게 양심에 따라서 내가 뭔가 믿고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표현도 나오고 집회 결사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게는 양심의 자유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공기나 물처럼 그냥 자유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누구나 다 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되면 성경책 들고 차 몰고 뭐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죠.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당국이 다 검열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도 경찰이 체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자유가 오래된 게 아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옛날 2000년부터 뭐 3000년 전부터 다 이런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이렇게 자유로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저절로 생겨난 게 하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지만 인간은 이상하게 꼭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꼭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정부를 구성하면 꼭 그렇게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를 세웁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거의 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고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며 싸움 끝에 결국 얻어낸 게 1791년에 양심의 자유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다. 이제 230년밖에 안 됐다. 230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유의 가치를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자유를 빼앗긴 사람만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가, 옥에 갇히기 전에 그 자유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란인 이런 데서 종교의 자유 다 박탈돼서 오직 이슬람만 믿어야 된다고 강요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아주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는 그런 현실이고 때로는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 그런 가치가 그게 자유인데 저를 포함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자유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1791년에 양심의 자유를 주고 그래서 종교 선택의 자유를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 미국의 여성들이 연방 차원에서 투표권을 받아서 여자들도 투표하러 나선 건 1920년입니다. 이제 100년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유 뭐 여자들도 투표 참여해야지. 프랑스는 1944년에 여러분 1944년에 겨우 투표권을 받았고 스위스는 여자들이 1971년부터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너무나 자유로운 당연하죠. 우린 1948년 건국하면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자유를 줬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나 일정 나이가 되면 다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노예 제도도 보면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게 1865년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영국은 1833년에 없앴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사람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노예제도를 통해서 우리 흑인들 참정권, 여러분 흑인들도 투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1965년이에요 흑인들 투표권을. 투표권 옛날에 있는데 투표를 못하게 하니까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하고 백인들이. 미국에서는 1965년경에 흑인들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투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자유의 현실이다. 이게 자유의 현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제한적인 그 민주정을 제외하면 근대적 의미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18세기 말에 미국과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이제 본격화됐는데 그 이후에도 참정권은 남자에게만 주어졌어요. 여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성경 기록은 인류의 존재, 우주의 존재, 이 모든 게 6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현대 민주주의 역사는 이제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머지 5,800년 동안 어떻게 인간의 양심이다 유린이 된 채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5,800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사가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이거를 5,800년 동안 온 인류가 하지 못했다. 이 모든 자유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알지 못한 그런 자유고, 그래서 여성 참정권은 인류 역사 6천 년 가운데 2% 기간에만 주어졌고, 노예 해방 이후의 시대는 3%, 나머지 97%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제도, 그 제도가 유지되던 그런 때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자유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냥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는 인간의 오래된 전통의 산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성취다.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더구나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누리며 번영을 누리는 거는 진짜 우리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예외적인 성취예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기억을 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뭐 공학을 한다 그러고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뭐 대학교 생활도 30몇 년을 하고 뭐 이러고서 이제 살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유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지. 우리 아버지가 뭐 방공포로도 하고 뭐 북한에서 다 끌려오기도 하고 유교전쟁도 겪고 뭐 이러면서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어렵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어려운 삶이 아니었구나. 인류 역사의 전반을 보면 그냥 완전히 다 고통과 고난 속에 노예 생활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고려시대엔 불교만 믿어야 되고 조선시대엔 유교만 믿어야 되고 다른 거 허용이 안 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신사참배를 또 일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사각오, 일사각오라고 하는 이런 신념, 믿음을 가지고 1944년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셨어요. 얼마 됐다고요? 8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뭐 자유가 그냥 몇천 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80년 됐다. 8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거, 양심의 자유, 19조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20조가 국가와 그 다음에 종교가 분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1948년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1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자유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양심의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자유, 내가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 그 자유. 그 신앙의 자유는 언제 시작됐냐?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에서 1791년에 미국 헌법에 처음 명기가 되면서 국가가 국교를 세울 수 없다, 국가가 국교를 못 세우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했는데도 그게 지켜지질 않습니다. 법으로만 되지 각 주로 가서는, 각 주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국교를 세워서 여기 성공해 하는 데는 성공해야만 믿어야 되고, 여기 회중교회 청교도 하는데 청교도만 믿어야 되는 게 그 이후로도 100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냥 말 그대로 압박 속에서 양심의 자유가 유린이 된 채 믿고 싶은 거를 믿지 못하고 성경이 있어도 카톨릭 교회가 가르쳐 준 대로만 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만 해석해야지 그거 외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하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시민권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중세 루터가 살던 그런 시대도 루터도 루터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루터교가 있는데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했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 3국은 국가교회를 루터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뭐만 믿어야 되냐?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은 성공회만 믿어야 되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만 믿어야 되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는 가톨릭만 믿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왜 그러냐? 그 당시의 추세가 뭐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의 종교가 그 땅의 종교다. 어떤 군주가 있는데 나 가톨릭이야 그럼 그 국가는 그냥 가톨릭이 되는 거고 어떤 군주가 있는데 난 루터교야 그러면 루터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고려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 역사에서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기간은 이제 230년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와도 되고 다른 교회 가셔도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써도 되고 개혁 성경을 써도 되고 심지어 교회를 안 나가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누구든지 신앙의 자유를 갖는 거 이게 인류 역사 끝자락에 주어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성취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자유, 예외적인 성취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인간 사회의 고정값, 기본값은 뭐예요? 인간의 양심을 유린하고 인간의 양심대로 믿는 거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인간 사회의 기본값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그러한 그 기본값을 전제로 인간 사회를 통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뭘 믿고 하는 거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그럼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값으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이 지금 생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분리의 진짜 의미라든지 양심의 자유가 뭔가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럼 이 자유는 어디서 왔냐? 말씀드린 대로 1525년부터 1791년까지 26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 난 믿고 싶은 대로 좀 믿게, 그렇게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냐. 이거를 요구하고 피를 흘리며 싸운 결과 이런 자유투쟁을 통해서 1791년에 이 자유가 쟁취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 로크라든지 몽테스큐라든지 볼테르라든지 계몽주의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이러한 그 자유를 위해서 스위스의 재침례교도들, 영국의 침례교인들,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266년 동안 피를 흘리며 싸운 그런 그 결과가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아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이 책을 쓰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한국에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에 간 그 청교도들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여기는 오직 청교도만 믿어야 돼. 해갖고 침례교인들, 퀘이커 교도들, 뭐 할 거 유대교인들 할 거 없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척결하고 핍박하고 마녀사냥하고 그 짓을 가장 성경적으로 믿겠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가서 100년, 20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난 너무나 답답하더라고. 그게, 아니,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한국에는 장로교인들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청교도 이런 것들을 미화해서 그렇게 하려고 메이플라워 타고 간 그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국가가 뭔지 아세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거 우리 너무 좋은 거다. 여러분 신정국가가 되면 여러분의 자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신정국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정국가예요. 거기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교도들이 믿는 방식대로만 믿어야지 다른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를 세우려고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어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라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라저 윌리엄스라고 위키백과나 이런 데 가서 치면 거기에 소울 리버티, 양심의 자유 획득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 라저 윌리엄스.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 교육하거나 할 때 이 양심의 자유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이 청교도 목사로 보스턴에 내렸던 라저 윌리엄스. 이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외치다가 매사추세츠에서 추방이 돼서 한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1월이고 14주 동안 황야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선 결국은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라비던스, 프라비던스 뜻이 하나님의 섭리라, 도시의 이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은 거예요. 프라비던스.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식민지 그 주를 양심의 자유가 있는 첫 번째 주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워낙 작아요, 로드 아일랜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침례교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1638년에 처음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브라운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이 침례교 대학이다. 양심의 자유 이거를 외쳤던 그러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마녀사냥 당하고 청교도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고 그리고 저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버지니아에서는 이번에는 버지니아는 성공회가 국교예요. 성공회만 믿어야 돼.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난 성공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성공회 목사를 돕고 성공회 교회를 유지하고 성공회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다 세금을 내요. 세금 안 내면은 그러면 벌금이 나오고 성공회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요. 나는 거기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벌금 나오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침례교인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근데 버지니아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그다음 또 한 사람이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이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조지 워싱턴도 버지니아 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침례교인들이 신앙의 자유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고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야지 이걸 왜 성공해야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토마스 제퍼슨을 움직여서 그래서 미국에 이제 자유헌법 이런 거 이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명시가 되지 않으니까 침례교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국가가 국가교회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면 이게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릴랜드라고 하는 목사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이 제임스 매디슨하고 제임스 매디슨이 이제 하원 의원에 이제 선출이 돼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거기에 누구의 협조가 필요하냐. 침례교인들이 투표를 안 해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담판을 졌어요. 당신 나 밀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해라. 그건 뭐냐? 지금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에 개인의 권리장전이 없다. 개인의 권리장전. 그 개인의 권리장전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침례교인들한테 당신을 위해 투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제임스 매디슨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걸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원 의원이 되고 그래서 입법을 한 거 헌법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 수정 조항을 만든 거예요. 헌법 수정 조항 그게 뭐야? 권리 장전 개인의 권리 장전 그 권리 장전의 첫 번째를 뭐로 뒀어요? 국가는 국교를 세울 수 없고 어떤 종교든 무엇을 믿든지 그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 수 없다가 첫 번째 권리 장전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침례교인들의 이와 같은 핏눈물 나는 이와 같은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인들 아니면 국민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정도하고 헌법 좀 공부하거나 한 이런 분들 빼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거를 공짜로 받았잖아요. 미국이 그냥 가져다 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투쟁을 해봤어요. 피를 흘려봤어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몇천 년부터 그냥 당연히 자유지.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무지가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 지금 종교법인 해산법 이거를 지금 발의하는 데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모르고 교회 대부분 교인들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간의 양심을 또 짓밟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믿든지 그것을 왜 국가가 검열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국가의 마음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자유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유를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하는데 자유는 지키지 않으면 자유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유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유가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기독교인들이 웬만큼 읽을 수 있는 이런 뭐 정교분리 책이나 뭐가 있어야 그래도 좀 읽고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거 자유를 쟁취했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무서운 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2025년 12월 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으로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2026년 1월 9일 국회에서 공식 발의가 이제 됐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 듣기 좋게 언론에서는 정교 유착 방지법, 통일교 신천지 이런 거 정교 유착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맞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 그렇지 나쁜 데니까 없애야 되겠구나 국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교회 해산법이에요. 교회 단체 이런 해산법, 종교 해산법 이게 무시무시한 게 뭐냐? 정치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그러면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 없이 여러분 영장 없이 저 교회가 뭐 조직적으로 정치에 가담했어라고 주무관청의 어떤 관리인이 그래 판단하면 교회에 와서 장부 다 내놓으라 그러고 목사의 설교 모든 거 다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누가 가지고 가요? 국가가 가지고 가는 그런 법이에요. 우리 사람 침례교회가 이거 교회 짓느라고 130억이고 얼마고 다 성도들 핏땀 어린 그런 그 헌금 해갖고 이걸 지었잖아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이거 없애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재산이 다 어디로 가요? 국가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것도 영장 없이 와서 다 조사하고 그래서 야만적인 그런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양심의 자유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유린이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위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종교분리를 너무나 몰라요. 교인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들 대다수가 그래요. 종교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마라. 사회적 이슈,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동성결혼 합법화가 있어요. 차별 금지법 해서 이런 거 제정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만삭이 다 됐는데 내일 모레 이렇게 되면 이제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유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낙태법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애를 낳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얘를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나오면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윤리에 따라 저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동성애,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이거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이 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참여할 수 없는 거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모든 정책이 기울어져서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헌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이거를 한국의 대다수 목사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은 이게 종교분리 위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분리 위반이라고 착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종교분리 위반이 아니고 종교분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분리는 뭐냐?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 썼잖아요. 의회는 국가는 국교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지 못한다고 수범자, 그거 누구로 돼 있어요? 정부로 돼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해석해서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 성경에 반하는 그런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가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아예 입틀막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분리를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성경대로 믿는데 어떻게 좌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옳고 그른 거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사회생활하는 거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스키조프레니아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해야 되고 동성애 반대해야 되고 낙태 반대해야 되고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하는 거 반대해야 되고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법률이 나오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거를 목사가 가르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목회활동이다. 예,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그래서 종교분리는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벽이 그게 종교분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거꾸로 돼서 그래서 종교분리라는 이 방패인데 방패가 지금 오히려 종교분리라는 칼이 돼서 교회를 침입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게 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을 보고 청교분리가 도대체 뭔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목사도 대응하고 성도도 대응하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대응하고 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 이런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목숨을 내걸고 얻어낸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면은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이루면 다 잃는 거다. 그래서 왜 이 책을 썼냐? 종교단체 해산법 논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게 됐는데 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저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 66년째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도 편안하게 대학 교수 생활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목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자유가 무너져 내리는데도 대한민국의 교인들, 목사들이 너무 이 자유를 모르니까 대처를 못해요. 청교분리를 거꾸로 적용하고 본인들이 거꾸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 교회를 막아주는 방패인데 그걸 가져다 교회를 치는 검으로 다 바꿔갖고 본인들에게 그걸 지금 가져다가 쓰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고 교수생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 책으로 무언가를 그래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첫째, 종교분리가 무엇이고 종교분리가 아닌 게 뭔가를 이 책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정교분리가 뭐냐, 정교분리 아닌 게 뭐냐. 자, 그러면 이 정교분리는 어디서 왔냐. 투쟁의 역사를 알아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를 알아야 이게 소중한 걸 알잖아요. 그 역사를 이 안에 기록을 했고. 자, 그러면 1791년에 정교분리를 헌법에 이렇게 명시한 이 미국은 지난 230년 동안 어떻게 정교분리를 실제로 성취했냔 말이야. 사건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냐, 뭐 성경을 읽어야 되냐, 십계명 저걸 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등등해서 여태까지 230년 동안 미국에서 이건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 위반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도 교회만 가면 코로나 더 많이 걸리는지, 그렇죠? 교회만 예배드리면 안 된다잖아요. 어떤 목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더라. 우리 교회 5천 명 모일 수 있는 데인데 10명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 다이어로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이미 뉴욕주에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차별하려고 하니까 그건 정교분리 위반이다. 예. 그러니까 예, 교회든 모든 단체든 10명으로 제안하면 다 똑같이 10명, 100명으로 제안하면 똑같이 100명이지. 예, 여기는 100명 열어주고 교회는 10명하고 이런 건 정교분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모든 사례들이 미국에는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그냥 뭐가 정교분리고 뭐가 정교분리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데서 정교분리. 정교분리의 가장 후진국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일본입니다. 정교분리의 가장 선진국이 미국이고 정교분리의 가장 후진국이 이런 사회 중에서는 일본이에요. 신동가 그것 때문에 저 왕이 저기 있고 그래갖고, 예, 그래서 정교분리를 가장 느슨하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 그 일본의 그 사례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다 미국에서 수입이 된 건데 이게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정교분리를 갈등의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 국가와 교회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경쟁 상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정교분리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중세 천주교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벽을 쌓은 겁니다. 벽을 쌓아서 서로의 영역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교분리는 대립의 원리가 아니라 질서의 원리.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따라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기 형상 동전을 갖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동전을 갖고 왔어요. 그 안에 누구의 이미지가 있냐? 카이사르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답할 필요 없어요. 정부에 답할 필요가 없는 거다. 신앙에 관한 한, 양심에 관한 한. 예수님이 그렇게 디클레어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정교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1791년에 그게 헌법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은 개념, 정교분리가 뭐냐. 그 다음에 2편은 역사, 어떻게 정교분리가 성취가 됐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니까. 3편은 실행,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어떻게 정교분리가 실행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교분리의 문제가 뭐냐. 결론에서는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냐 아니면 교회를 제거하는 이와 같은 장치냐. 그래서 결론은 한마디로 돼 있잖아요. 국회,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 이런 거를 막는 그와 같은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누구에게 제안을 뒀어요? 국가에 대안을 둔 거예요. 그게 종교분리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 이번 기회에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 다 없애면 얼마나 좋으냐, 국가의 힘을 빌려서 국가에게 그 예,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검을 딱 가져다 주면 그러면 신천지 통일교 제거된 다음에 그 칼이 누구에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른 거를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고 아 낙태동성애 이런 거 안 됩니다 얘기하고 하면 정치 개입이다, 조직적 정치 개입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교회가 해산이 되는 그런 일이 그 다음 단계로 생기는 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칼을 주지 말아야지. 요번에 통일교 신천지 없애는데 좀 칼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린 괜찮겠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다. 통일교 신천지 사람들도 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장로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자기가 성경 읽고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날이 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 사람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이런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 하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 많은 그런 그 역사의 일들을 지금까지 섭리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가톨릭교회 여기 국가연합이 돼서 무려 1500년 이상 자유 못 누렸잖아요. 이거를 침례교인들의 이런 투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런 정교분리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헌법에 세워지고 1791년 그 이후에 이게 모든 나라에 다 수출이 돼서 지금 당연하게 정교분리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뭐 우리가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고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소리를 내고, 또 무슨 청원이 있고 하면 또 청원도 하고,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또 집회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비폭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요? 정확한 팩트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와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이렇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투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며 세우는 이런 자유가 이렇게 억압을 받는 이런 시대가 열렸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 같이 좋은 그런 좋은 하나님의 대언자들 보내주시고, 좋은 정치자들 보내주시고, 정치가들을 예, 경제하는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고, 이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올바르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 기억을 좀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유가 지켜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